VOA 세계 뉴스입니다. 아프가니스탄 카불 국제공항 인근에서 공항으로 향하던 아프간인 7명이 사망했다고 22일 영국 국방부가 밝혔습니다. 지난 15일 탈레반이 아프간 수도 카불을 점령한 이후 수많은 사람이 아프간에서 탈출하기 위해 공항으로 몰리면서 극심한 혼잡을 겪고 있습니다. 사고가 발생한 21일에도 수천 명이 공항 입구로 한꺼번에 몰리면서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영국 국방부는 이날 성명을 내고 현지 상황은 매우 큰 도전에 직면했지만 우리는 최대한 안전하고 견고하게 상황을 관리하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하불 카미드 카르자이 국제공항에는 미국인과 아프간인들의 탈출을 지원하기 위해 4,500명의 미군 병력이 개치돼 있습니다. 영국군도 약 900명이 카불 공항을 지키고 있습니다. 탈레반은 공항 카불 공항 입구에 검문소를 설치했습니다. 아프가니스탄 주재 미국 대사관이 21일 자국민들의 카불 공항으로의 이동을 금지하는 보안 경고를 발령했습니다. 대사관은 공항 출입구에 잠재적 보안상의 위험이 있다며 당국의 개별적인 지시를 받지 않은 이상 공항으로 이동하지 말 것을 당부했습니다. 주 카불 독일 대사관 역시 탈레반 병력의 통제가 강화하고 있다며 자국민에게 카불 공항으로 가지 말라는 내용의 경고를 발령했습니다. AP통신은 미 고위 당국자를 인용해 무장조직 이슬람 국가 IS가 아프간 내 미국인을 위협할 가능성 때문이라고 전했습니다. 이에 따라 미군은 이 자국민의 특정 지역에서 작은 그룹으로 모아 이 카불 공항으로 내려가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고 AP통신은 전했습니다. 또 당국자들은 이 IS의 위협에 대해 구체적인 설명을 하진 않았지만 이를 중대한 것으로 묘사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백악관은 지난 한 주간 미국인 2,500명 등 17,000명을 카불에서 대피시켰다고 밝히고 지난 24시간 동안은 군용기와 전세기 등을 띄워 3,800명을 대피시켰다고 설명했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도 토요일인 이날 백악관에서 외교 안보팀을 소집해 아프간 대피 작전 등을 논의했습니다. 미국의 소리 방송 VOA와 영국 BBC 산하 기관 소속 언론인 두 명이 미얀마 군사 정부에 체포됐습니다. 미얀마 군부가 운영하는 관영 방송인 미야와디 TV는 시투 아웅민 등 언론인 두 명이 선동 등의 혐의로 지난 15일 체포됐다고 전날 보도했습니다. 시투 아웅민은 현재 매체인 프론티어 미얀마의 칼럼 리스트 겸 VOA 해설자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는 허위 정보를 유포하고 시민들을 선동한 혐의가 적용됐습니다. 또 개발도상국의 독립미디어를 지원하는 BBC 미디어 액션 소속의 프리랜서 제작자인 테테카이는 시투 아웅민을 숨겨주고 민주진영의 국민통합정부를 지원한 혐의로 붙잡혔습니다. 국경 없는 기자회는 체포된 언론인 두 명과 연락이 두절된 상황이라고 전하면서 미얀마 군부가 언론인에 대한 야만성을 드러냈다고 비난했습니다. 미얀마 군정은 올해 2월 1일 쿠데타를 일으켜 권력을 장악한 뒤 사회 불안을 조장하거나 가짜뉴스를 퍼뜨린 등 언론에 강경 대응하겠다면서 다수의 언론인을 체포한 바 있습니다. 이스라엘군이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가 통치하는 가자지구를 공습했습니다. 이스라엘군은 성명을 내고 이날 새벽 가자지구 내 하마스의 무기 공장과 저장소 네 곳을 전투기로 폭격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번 공격은 가자지구 경계지역에서 발생한 폭력 시위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라고 이스라엘 측은 주장했습니다. 시위를 진압했던 20대 요원이 팔레스타인 시위대가 쏜 총에 맞아 중상을 입었다고 경찰은 덧붙였습니다. 팔레스타인 뉴스통신 와파에 따르면 전날부터 이어진 시위는 1969년 이스라엘인이 알 아크사 사원에 불을 지른 사건을 기념하기 위한 것입니다. 하마스는 이번 시위에 수천 명이 참가했으며 이스라엘의 진압으로 민간이 41명이 다쳤다고 집계했습니다. 허리케인 그레이스가 멕시코 동부 해안의 강타에 최소한 7명이 숨졌습니다. 또 다른 대형 허리케인인 헨리는 미국 북동부를 향해 북상 중입니다. 그레이스는 21일 오전 시속 200km의 강풍을 동반한 3등급 허리케인으로 멕시코 동부 베라크루스 주에 상륙했습니다. 허리케인이 쏟아낸 폭우로 베라크루스주 22곳에서 홍수가 발생했으며 최소한 7명이 사망했다고 현지 언론은 전했습니다. 그레이스는 상륙 후 열대성 폭풍으로 빠르게 세력이 약해져 현재 멕시코 시티 부근을 지나고 있습니다. 미국 국립 허리케인 센터는 폭우와 홍수의 위험이 여전히 남아있다며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VOA 세계뉴스 김현숙입니다.
News Focus.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한 주 관심을 모았던 한반도 뉴스를 집중 분석해 드리는 뉴스 포커스입니다. 미국과 한국 양국은 16일부터 연합 지휘소 훈련을 시작했지만 북한은 아직까지 특이 동향을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광복절 경축사를 통해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를 위한 한반도 모델을 만들어낼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아프가니스탄에서 미군이 철수하자 탈레반이 20년 만에 수도 카불을 점령했습니다. 오늘도 윤국한 최원기 두 기자와 함께 자세한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저는 노시창입니다. 두 분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미한 연합지휘소 훈련 소식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미군과 한국군은 10일부터 사흘간 참모훈련을 실시한 데 이어서 16일부터 지휘소 훈련을 시작했는데요. 먼저 한국합동참모본부 김준락 공보실장의 발표 들어보시죠.
이번 훈련은 연례적으로 실시해온 방어적 성격의 컴퓨터 시뮬레이션 위주의 지휘소 훈련으로 실병 기동훈련은 없으며 필수 인원만 참가하여 실시됩니다.
미한 군사훈련은 매년 해온 것이지만 이번 훈련은 남북관계 또 미북관계가 상당히 미묘한 상황에서 실시된다고 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윤 기자가 좀 설명을 해주시죠.
예, 그렇습니다. 이미 잘 알려진 대로 이 남북한이 지난 4월 이후에 10차례 가까운 정상 간의 친서 교환을 통해서 이 통신 연락선 복원에 합의하지 않았습니까?
네.
1년 3개월 동안 끊어졌었던 연락선 복원에 합의한 겁니다. 그러면서 남북관계 개선에 대한 기대가 높아가고 있었고요. 심지어 남북 간의 정상회담 가능성에 대한 전망까지 나오는 그런 시점이었습니다.
네.
이런 시점에서 이제 매년 남북 간의 긴장 고조의 주요 원인 중에 하나인 미한 군사훈련이 축소된 형태이긴 하지만 예정대로 실시되면서 상당히 복잡한 상황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이 통신 연락선은 미북 간의 특별한 징후는 없었지만 이 남북관계 개선을 통해서 비핵화 협상을 추동할 수도 있을 것이다 라는 관측이 나오던 시점이기도 했는데 이것도 사실 이제는 당장은 기대하기 어려운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그만큼 이번 군사훈련이 미묘한 시점에 실시된다라고 하는 것은 북한의 김여정의 훈련과 관련한 담화에서도 엿볼 수 있는데요. 김여정은 군사훈련에 반대한다라고 하면서 중단을 요구하는 내용의 담화에서 지금 시점을 중요한 반전의 시기다 이렇게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군사훈련이 아니라면은 일단은 남북한의 연락선 복원을 계기로 관계 개선의 가능성이 있었을 것이라는 그런 의미를 좀 내포한 것이 아니냐 이런 관측이 있었던 것이고요.
예.
그런 맥락에서 김여정은 이 군사훈련이 남북 간의 신뢰 회복에 대한 남북 간의 정상들의 의지를 훼손시키고 남북 관계 앞길을 더욱 흐리게 하는 재미없는 전주곡이 될 것이다. 이렇게 경고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만큼 훈련은 지금 진행 중이긴 하지만 앞으로 어떤 남북관계에 있어서 북한의 군사적 도발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상황을 악화시킬 수 있는 요소가 발생할 수 있는 것을 배제할 수 없다. 이렇게 전문가들은 보고 있습니다.
네. 이번 훈련은 10일부터 사흘간 참모훈련 그리고 16일부터 지휘소 훈련이 9일간 실시된다는데요. 어떤 훈련이 어떻게 실시되는 것인지 좀 구체적으로 설명을 좀 최 기자가 좀 해주시겠습니까?
네. 먼저 이번 그 미한연합군사훈련 그 일정부터 좀 설명을 드리면요. 크게 이제 훈련이 1, 2부로 이제 나눠서 진행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1부는 이제 10일부터 13일까지 사흘간 먼저 그 참모 훈련을 합니다. 참모 훈련은 쉽게 말해서 본격적인 이제 훈련을 앞두고 미군과 한국군 장교들이 한 자리에 모여서 훈련에 대한 설명을 듣고 훈련을 할 적에 어떤 점을 유의해서 해야 되는가 또 양국군 장교관의 그 얼굴을 익히는 그런 일종의 사전 연습 자리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이어서 14일과 15일은 아시겠지만 이제 토요일, 일요일입니다. 그래서 이틀은 쉬고요. 16일부터 이제 그 본격 2부 지휘소 훈련이 시작되는데요. 8월 25일까지 9일간 계속됩니다. 지휘소 훈련이라는 것이 실병력이 움직이는 그런 것이 아니라 컴퓨터로 가는 일종의 그 컴퓨터 게임 같은 가상 훈련을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 설명해 드리면 컴퓨터에 커다란 지도를 만들어 놓고 여기 어떤 동부 지역에 적군이 기습 공격을 해왔다 이런 상황을 두고 컴퓨터상에서 이를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이런 훈련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처음 며칠간은 적군의 공격에 맞서서 일종의 방어 훈련을 하고 그 다음에 다시 그 방어를 공세로 바꿔서 적군을 물리치는 그런 훈련을 그 하게 되는 것인데요. 조금 좀 배경을 좀 말씀드리면 네. 기본 훈련은 사실 그 어느 때보다도 훈련 자체는 이제 크게 축소가 됐습니다. 아시겠지만 미국과 한국은 지난 수십 년간 예를 들어서 무슨 팀 스프릿 훈련, 키리졸브, 독실 훈련 이런 그 대규모 훈련을 해왔는데요. 2019년을 위해서 훈련이 대폭 축소됐습니다. 과거에는 한국군이 한 10만에서 20만 그리고 미군도 수만 명 적게는 한 15,000명 정도가 이제 참여하는 실병력 훈련을 해왔는데요. 이번에는 그런 실병력 훈련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병력 이동이 미국에서 한국으로 옮기는 그런 훈련이 아니고요. 또 상륙 훈련도 안 합니다. 그래서 한반도에는 또 과거에는 또 미군이 이렇게 훈련을 앞두고 항공모함, 전투기 이런 것들을 이제 그 배치해서 훈련을 해보는 그런 것도 했는데 이런 것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병력만을 놓고 보면은 뭐 과거에 비해서는 100분의 1, 한 50분의 1 정도로 이제 줄었다 이렇게 이제 말할 수도 있고 일부 그 군사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훈련을 이렇게 실병력을 안 하고 컴퓨터 훈련으로 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 이런 의견도 나올 정도로 상당히 훈련 자체가 과거에 비해서 축소됐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네, 북한은 15일을 전후로 동해에 항행 경보를 선포했다고 하는데요. 아직 미사일이 발사됐다는 소식은 없습니다. 뭐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는 일이지만은 지금까지 이런 상황 어떻게 봐야 할까요?
예, 우선 그 항행 경보를 북한이 동해에 선포했다라고 하는 것은 확인된 내용은 아닙니다. 일부 네. 언론들의 보도일 뿐이고 한국 정부 당국이 이 사실을 확인한 바는 없습니다. 북한도 공개적으로 발표한 것이 없고요. 아직 미사일이 발사됐다는 소식은 없다라는 것은 지금 현재 군사훈련 기간 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군사훈련 기간 중에도 그동안 과거에 보면은 있었지만은 미군과 한국군의 연합훈련 이후에도 미사일 발사든 어떤 형태의 도발을 할 가능성은 항상 있어 왔습니다. 항행경보도 과거의 사례를 보면 사전에 이렇게 통보를 한 적도 있지만 또 그렇지 않은 적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앞으로 북한이 실제로 미사일을 발사할지 여부라든지 이런 것들은 이제 훈련이 진행되는 상황이고 또 미한 연합훈련도 진행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좀 더 지켜봐야 될 상황입니다. 다만 북한은 미한 연합훈련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는 고강도의 도발을 자행한 적은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도 오히려 미한 연합훈련이 종료된 이후에 어떤 형태의 도발이라든지 이런 것이 일어날 가능성은 여전히 상존한다 이렇게 전문가들은 보고 있습니다.
네, 북한이 올 봄에 미한연합군사훈련 직후인 3월 25일 단거리 탄도미사일 KN-23을 두 발을 동해로 발사했는데요. 자, 이런 유형의 미사일 혹시 이번 훈련 끝난 뒤에 도발을 할 가능성을 최 기자는 어떻게 분석하고 계십니까?
네, 앞서도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역시 그 가능성이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올 봄에 이제 미국과 한국이 이제 연합훈련을 했는데요. 훈련 직후죠. 3월 21일 날 북한이 이제 서해상으로 단거리 순항미사일을 발사했고요. 이어서 3월 25일 날 단거리 탄도미사일 KN-23이라고 부르는데요. 이것을 두 발을 그 동해로 발사했기 때문에 이번에도 이제 비슷한 그럴 그 같은 도발을 할 가능성이 여전히 있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는데요. 또 다른 그 저강도 도발 가능성, 예를 들어서 야포를 뭐 쏜다든가 또 해안포를 쏜다든가 그럴 수도 있고요. 또 북한의 과거 말한 바를 보면은 개성공단 근처에 예를 들어서 이제 포병 부대를 배치한다든가 그런 추정이 이제 가능케 하는 것이 지난번에 김여정 북한 그 부부장 담화에 이어서 김영철 그 통전부장이 11일 날 담화를 냈는데요. 거기 담화 내용을 보면 엄청난 안보 위기를 시시각각 느끼게 해주겠다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따라서 북한으로서는 일종의 이 같은 본인들이 그 위협하는 경고 담화를 냈기 때문에 뭔가를 그 크든 작든 간에 하지 않겠느냐 이런 관측이 꽤 남아 있고요. 다만 지금 말씀하신 대로 도발을 할 경우에는 그 시기를 훈련 기간 중에는 역시 그 훈련 끝난 다음에 하지 않겠느냐 이런 관측이 꽤 있습니다. 다만 이제 도발을 하더라도 그 도발의 그 강도 이것이 이제 문제인데요. 예를 들어서 그 해안포 사격을 한다 이런 것은 뭐 큰 문제가 되지는 않겠습니다만은 예를 들어서 이제 미사일 발사 같은 행동을 한다 이런 좀 큰 도발을 한다 이런 경우에는 남북 관계가 이제 얼어붙는 건 물론이고 미북 관계도 상당히 앞으로의 전망이 흐려지는 이런 관계가 있기 때문에 북한이 나름대로 이 같은 그 도발을 하더라도 그 같은 수위 조절 시기 이런 것에 대해서는 좀 고민하지 않겠냐 이렇게 보는 전문가들이 꽤 있습니다.
요즘에 미 공군 정찰기가 자주 한반도 상공에서 포착된다고 뭐 보도들이 나왔습니다. 자, 이것이 지금 뭐 훈련 기간 중에 북한을 감시하려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예, 그런데 사실 미군 공군의 정찰기가 한반도 상공에서 정찰 비행을 하는 것은 일상적인 일입니다. 그러니까 예. 이 상시적인데요. 한국 그 군사기지에서 그리고 또 일본에 있는 공군기지에서 이것이 거의 상시적으로 이루어지는 일이고 최근같이 군사훈련이 진행 중인 상황이고 또 북한이 이 훈련에 반발해서 위협적인 담화를 잇따라서 낸 이런 상황에서는 아마도 좀 더 민감하게 감시할 수가 있는데요. 그렇다고 해서 정찰기 한반도 상공 비행 횟수가 더 늘어났는지 여부는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네.
정찰기가 한반도 상공에서 북한 감시를 위한 비행을 한다는 것은 미군 당국이 공식 발표를 하는 것이 아니라 민간 그 사이트들에서 비행기 항로를 추적하는 그런 과정에서 이런 것들을 이제 올리는 그런 것인데요. 이에 대해서 미군 측은 이 한반도 상공에서의 정찰 비행은 상시적으로 이뤄지는 것이다. 이렇게 공식적인 입장은 그렇습니다. 다만 앞서도 말씀드린 대로 지금과 같이 이제 민감한 시기에는 이것이 좀 더 주목을 받고 있는 것이고요. 이와 관련해서 한국 군 당국은 현재 북한군의 특이 동향은 없다라고 국회에 보고한 것으로 그렇게 언론에 보도되고 있습니다.
네, 북한은 군사훈련이 시작된 지난 10일 남북통신선을 끊었는데요. 자, 그러면 훈련이 끝나면 다시 연결될 가능성이 있을까요?
네, 이것도 좀 두고 봐야 될 그런 문제인데요. 아시겠지만 북한이 이제 지난해 6월 연락사무소를 폭파한 것과 같이 그 통신선을 끊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올해 그 7월 27일 날 다시 연결했다가 미한연합군사훈련이 시작된 그날 그러니까 10일 날 다시 끊은 겁니다. 그래서 이 문제와 관련해서 이제 두 가지 전망이 모두 가능한데요. 하나는 그 미한연합훈련에 대한 반발의 표시로 이제 북한이 통신선을 끊었으니까 훈련이 끝나면은 아마 적당한 명분을 찾아서 다시 연결이 할 것이다 이런 전망도 가능하고요. 또 다른 것은 그렇지 않고 훈련 뒤에도 상당 기간 통신선을 연결하지 않고 불만의 표시로 계속 이동할 수 있다 이런 추정도 가능합니다. 북한 김여정 부부장이 이제 담화를 냈는데요. 당시 담화 내용 중에서 어떤 것이 나오냐면 남조선 당국자들의 배신적 처사에 심한 유감을 표한다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아시겠지만 배신이란 것은 이제 신의를 저버렸다는 뜻이죠. 말은 이러이런 말을 해놓고 그것을 행동으로 지키지 않았다 이럴 때 이제 저희들이 되겠는데요. 만일 김여정 부부장이 진짜로 거짓말을 한 것이 아니라 그렇게 느꼈다면 하나 추정해 볼 수 있는 것은 한국이 그동안 올 봄부터 7월까지 이제 상당한 여러 그 물밑 접촉 이런 것이 있었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물밑 접촉 과정에서 뭔가 예를 들어서 통신선을 복구하고 남북 대화를 좀 재개하고 그러면은 군사훈련을 안 할 수도 있다 이런 일종의 언질을 준 것이 아니냐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근데 이제 결과적으로 지금 훈련은 축소되긴 했지만 사실상 어쨌든 훈련은 계속된 거니까요. 북한이 여기에 대해서 일종의 배신감을 느낀 거 아니냐 이렇게 이제 볼 소지도 있습니다. 그래서 만일 이런 추측이 맞는다면 통신선 복구가 훈련이 끝났다고 해서 바로 된다고 보기는 어렵고 당분간은 좀 계속되지 않겠느냐 이런 추측도 가능한데요. 어느 쪽이 될런지는 지켜봐야 될 그럴 대목입니다.
네. 자, 전문가들이 이 북한의 도발 가능성 또 그리고 그 결과에 대해서 뭐 여러 가지 예측들을 하고 있는데 도발을 해도 별로 얻을 게 없을 것 같다 뭐 그런 얘기도 있고요. 전문가들의 견해들이 어떤지 윤 기자가 좀 정리를 해 주실까요?
예, 일단 그 연합훈련에 대해서 북한의 강한 반발은 대체로 전문가들이 예상을 했던 것이었고 예. 그렇기 때문에 한국 내에서는 정치권을 중심으로 해서 연합훈련을 연기해야 된다. 모처럼 이제 통신선이 복원되고 남북관계 전환에 기회가 온 마당에 연합훈련을 연기해서 이런 기회를 잘 살려나가야 된다라는 그런 주장이 있었고요. 또 다른 한쪽에서는 북한의 요구하고는 별개로 대비태세 차원에서도 연합훈련은 예정대로 실시돼야 된다 이런 주장들이 맞서고 있었죠. 이런 상황에서 이제 연합훈련이 실시되면서 비록 축소된 규모긴 하지만 북한이 강하게 반발하고 나서고 또 도발 가능성을 시사하는 듯한 그런 담화 내용이 나오면서 실제로 행동에 옮길 것인지 여기에 대한 여러 가지 관측들이 있는데요. 대체로 전문가들은 북한이 도발을 할 경우에 저강도와 고강도 두 가지를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 고강도 도발에 대해서는 대체로 그 가능성이 매우 낮은 것으로 전문가들은 보고 있습니다. 이것은 왜냐하면 고강도 도발이라고 하면 대체로 이제 장거리 미사일 시험 발사라든지 핵실험이라든지 이런 고강도 도발은 사실 미국과의 비핵화 대화에 판을 완전히 깨고 이 국면을 극심한 대립 그리고 또 유엔 안보리에서의 대북 추가 제재 논의 이런 쪽으로 옮기는 것이 됩니다. 이렇게 되면은 북한으로서는 사실 지금 현재 북한이 미국과 대화의 가능성이나 기대를 완전히 접었다고 보는 전문가들도 거의 없거든요.
예.
지금 관망하고 있는 그런 국면이라고 보기 때문에 이런 고강도 도발을 통해서 대화의 판도 깨고 또 아울러서 비록 중국이 미국과 갈등 국면에 있긴 하지만 중국도 사실 북한이 이런 고강도 도발을 통해서 대미 관계를 굉장히 파탄으로 이끌고 또 유엔에서 북한에 대한 제재 논의가 다시 이뤄지게 되는 그런 상황은 굉장히 부담으로 느끼고 있기 때문에 이 경제적으로 내부적으로 어려움이 큰 북한의 입장에서는 국제사회는 물론이고 중국의 인도주의 지원조차 기대하기 어렵게 되는 국면을 만들지는 않을 것이다. 이런 것이 이제 대부분의 관측이고요. 저강도 도발에 대해서는 그 가능성이 상당한 것으로 전문가들은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북한이 이 저강도 도발을 통해서 뭘 얻으려고 한다기보다는 지금 상황은 북한의 입장에서는 미국이 말하자면 대북정책 검토 결과 발표한 이후에 어떤 구체적인 협상과 관련한 내용을 그 공개하지 않고 또 협상과 관련한 자신들이 바라는 어떤 진전된 카드를 보여주지도 않고 그야말로 상당히 관망세로 북한이 이제 보기에는 미국이 대화에 상당히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고 있는 상태에서 북한으로서는 지금의 이런 움직이지 않고 있는 상황에 좀 뭔가 변화를 가할 필요성이 있다. 그것이 이제 단거리 미사일 발사라든지 이런 저강도 도발을 통해서 나름대로 그 뜻을 이루려고 하는 게 아니냐. 그렇기 때문에 그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전문가들은 보고 있습니다.
네. 자, 약간 다른 얘기입니다만은 북한이 미사일 개발을 계속하고 있다. 미 북부사령관이 밝힌 내용인데요. 그러면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계속 만들고 있다는 건가요?
네, 그것은 뭐 분명치 않은데요. 지금 대체로 그렇게 읽히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이제 북부사령관 겸 북미우주항공사령관은 이제 미국을 공격하는 이제 적들의 그 ICBM 핵무기 공격 이런 것을 맞는 이제 군 장성인데요. 최근 이제 글렌 베너 그 북부사령관이 워싱턴의 그 CSIS 연구소에서 화상 토론회에서 이제 여러 얘기를 했습니다. 두 가지 얘기를 했는데요. 하나는 북한이 계속 그 미사일 역량 능력을 개발하고 있고 미사일 그 숫자도 늘었다. 이렇게 북한이 계속 미사일을 개발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했고요. 또 하나는 그 북한을 비롯한 이 같은 그 외부의 그 적들의 공격 이런 것을 막기 위해서 기존의 그 무기 방어 체계 외에도 차세대 요격기, 영어로는 NGI라고 하는데요. 이런 것을 만들어서 미사일이 오는 비행이 오는 그 중간에 이것을 파괴하는 이런 새로운 무기도 만들고 있다. 이런 두 가지 얘기를 해서 눈길을 끌었습니다.
시사 대담 프로그램 뉴스 포커스. 지난 일주일간 발생한 주요 뉴스를 폭넓고 깊이 있는 분석으로 정리해드립니다. 매주 일요일 저녁과 월요일 아침 방송에서 만나실 수 있습니다.
네, 뉴스 포커스. 이번에는 15일에 있었던 한국의 광복절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광복절 경축사를 통해서 한반도 항구적 평화를 위한 한반도 모델을 만들어낼 수 있다고 밝혔는데요. 여기서 문재인 대통령의 연설 직접 들어보시죠.
비록 통일에는 더 많은 시간이 걸릴지라도 남북이 공존하며 한반도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를 통해 동북아시아 전체의 번영에 기여하는 한반도 모델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과거 문재인 대통령은 광복절 경축사에서 한반도 비핵화나 남북관계 개선을 강조하곤 했는데요. 이번에는 뭐 이런 특별한 어떤 메시지가 없는 것 같은데 뭐 특별한 그 이유가 있을까요?
예, 그렇습니다. 사실 그 한국 정부 입장에서 보면 지금 시점에 이 남북관계와 관련한 메시지가 의미 없는 것이 될 것이다 라는 판단을 했음직합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미국과 한국군의 연합훈련이 진행 중인 상황이고 북한이 강하게 반발하면서 비난을 잇따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예.
또 아시는 대로 이미 북한은 미국과 한국을 겨냥해서 잇따라서 강한 비난 담화를 내지 않았습니까? 이런 네. 상황에다가 북한에 대해서 관계 개선을 촉구하는 의례적인 메시지를 내는 것이 별 의미가 없는 것이다 라는 판단을 했음직하다는 말씀이고요. 또 사실 이 광복절을 계기로 한 그 메시지가 아니더라도 잘 알려진 대로 한국의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올 들어서 4월부터 언론 보도대로라면 10차례 넘게 친서를 교환한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두 정상이 어떤 특정한 이슈가 아니더라도 남북관계 전반 그리고 미북 간의 비핵화 협상에 관련해서 의견 교환은 충분히 했을 것이라 그렇기 네. 때문에 지금은 광복절이라고 하는 그런 특정한 날에 맞춰서 메시지를 내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제 훈련이 끝나고 상황이 조금 더 누그러진 그런 시점에 또 다른 대화의 계기를 찾는 것이 중요하다. 그런 계기를 통해서 상황 반전의 기회를 찾아야 될 것이다. 이렇게 전문가들은 보고 있습니다.
네. 한편 이인영 통일부 장관은 18일 남북미가 하반기에 대화를 재개하지 못하면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동력이 약해질 것이라 이렇게 말을 했는데 그러니까 이 남북 대화에 꼭 나와야만 한다 그런 얘기입니까?
네, 그렇게 보여집니다. 이인영 통일장관 아시겠지만 이제 남북 문제를 담당하는 이제 한국 정부의 주무장관인데요. 지금 상당히 그 의미심장한 발언을 했습니다. 남북 대화가 이제 하반기에도 재개되지 못하면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동력이 약해질 수 있고 전망이 어둡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 아시겠지만 지금 한국 정부가 생각하는 한반도 프로세스의 이제 대강의 시나리오를 말씀해 드리면 이제 통신선이 지난번에 그 일단 재개가 되고 다시 끊어졌습니다만은 이것이 이제 복구가 되면 남북 대화를 일단 재개를 한 다음에 북한이 지금 식량난에 시달리고 있다 그러니까 식량 지원을 하고 이를 계기로 해서 미북 대화를 재개시켜서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상당한 수준으로 올려놓고 그 다음 정부에게 정권을 넘겨주겠다 이런 하나의 그 시나리오를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만일 북한이 이제 통신선을 끊고 도발을 한다든가 또는 남북 관계가 상당한 그 동결 상태에 오래된다든가 이렇게 되면은 남은 앞으로 이제 문재인 대통령의 임기가 이제 내년 5월까지인데요. 그 동안의 남은 기간에 여러 가지 이제 계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9월에는 그 남북 유엔 가입 30도, 10월에는 G20 한국이 참여하는 주요 20개국 정상회의가 있고요. 또 2022년 2월에는 베이징 동계올림픽이 있습니다. 여러 계기가 있어서 남북관계를 좋게 만들고 북한 비핵화 문제에 입구를 열 수 있는 그런 여러 계기가 있는데 이런 것이 다 사라지게 되면은 문재인 대통령으로서도 그 뒤로는 어떻게 해볼 수가 없는 상당한 그 기회가 없어지는 그런 암울한 전망이기 때문에요. 이 문제를 다시 한번 이인영 통일부 장관이 이런 연설을 통해서 북한에게 이제 간접적으로 촉구를 한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앞서 지난 5일 미국의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과 한국의 정의용 외교부 장관이 전화 통화를 갖고 북한에 대한 인도주의적 지원을 논의를 했는데요. 그 뒤에 뭐 관련 소식이 없는 것 같네요.
전혀 없는 건 아닙니다. 이 블링컨 장관과 정의용 장관이 전화 통화를 갖고 대북 인도주의적 지원을 논의한 것은 크게는 지금 북한이 경제적으로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런 상황을 감안한 것이기도 하지만 이제 그 미국과 북한 간에 대화가 장기간 교착 상태에 있는 상황에서 일종의 대화의 말하자면 분위기 조성을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또 검토되는 측면도 있거든요.
예.
특히나 그 남북 간의 연락선이 한때 그 재개된 그런 상황에서는 한국 정부는 인도주의 지원과 관련해서는 정치 상황과 관계없이 추진해 나가겠다라는 입장을 다시 한번 확인하면서 인도주의 지원단체들의 북한에 대한 물품 반입에 대해서 승인을 했습니다. 미국도 인도주의 지원을 매개로 해서 북한과의 비핵화 대화를 재개하려고 하는 의지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국무부 당국자가 북한에 대한 인도주의 지원 활동을 하는 단체의 관계자들을 면담하고 여기에서 이 단체들의 건의사항을 듣기도 했는데요. 관련해서 구체적인 움직임은 아직 없습니다. 그렇지만 미국과 한국이 대북 대화를 재개하는 노력의 일환으로 이 인도주의 지원 문제를 논의하고 있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라고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네. 한편 북한에서는 지난 1일부터 폭우가 쏟아져서 함경도에서 주민 5천여 명이 대피하고 주택 1,000호 이상이 침수됐다고 하는데요. 혹시 구호와 복구 조치 같은 것은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네, 말씀하신 대로 그 8월 1일부터 주로 이제 함경 남북도로에 상당한 이제 폭우가 쏟아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북한 발표에 따르면 1,170세대가 이제 침수 또는 파괴되고 5천 명이 긴급 대피했다 이런 얘기라고요. 또 유엔도 인공위성 자료를 통해서 이번 폭우로 4천 헥타르의 농경지가 피해를 입고 이재민이 한 1,300명 정도 발생한 게 아니냐 이런 그 보고서를 내놨는데요. 북한 방송을 보면은 그 북한 당국이 그 중앙지휘소라는 것을 이제 만들어서 피해 복구를 하고 있다 이런 내용은 있지만 구체적으로 어떤 복구, 어떤 구호 활동을 했는지는 그 자세히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시겠지만 북한이 지금 워낙 그 힘든 그 경제난을 보내고 있기 때문에 그 구호민 그 이재민이란 이제 식량, 물, 음식물 그리고 이제 지낼 그 천막 이런 것이 상당히 이제 부족하지 않겠냐 이런 것이 나오는데요. 과거에는 국제적적집자가 아예 북한에 상주하면서 이 같은 상황이 이제 대비라고 그랬는데 지금 대부분의 국제구호기관들이 북한을 떠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정확한 그 현황 파악 그리고 이런 것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분명치 않은 그런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유엔은 북한의 수해 상황을 주시하고 있지만 아직 지원 요청은 없었다고 밝혔는데요. 그렇다면 왜 북한이 지원 요청을 하지 않는지 그 점이 궁금합니다.
예, 사실 북한이 아직 지원 요청을 하지 않고 있다라고 이렇게 밝히고 있지만 이것이 앞으로도 계속 지원 요청을 하지 않으리라는 의미는 또 아닙니다. 그러니까 북한이 공개적으로 지원 요청을 한 것은 사실 과거에도 굉장히 그 사례를 찾아보기 힘듭니다. 그렇지만 네. 북한은 또 비공개리에 유엔이나 민간단체에 자신들이 필요로 하는 것들에 대해서 지원을 요청했고 또 실제로 이에 따라서 지원이 이루어지고 했던 사례들이 많이 있습니다. 북한이 대외적으로 공개리에 자신들이 어떤 문제점을 드러내면서 지원을 요청하고 있는 것이 아닐 뿐이고요. 지원에 대한 말하자면 수요라든지 또 비공식적인 요청들은 과거에도 그렇고 계속 있어왔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미국의 대북 인도주의 지원단체들이 17일 국무부를 방문해서 북한 여행 금지 조치를 풀어달라고 했다는데요. 지금 뭐 들어온 보도들을 보면 방북이 허용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이지 않습니까?
그렇게 보입니다. 당분간은 그 방북을 허용할 이런 것 같지는 않아 보입니다. 아시겠지만 북한 그 여행 금지 조치는 이제 2017년 9월 시작됐는데요. 예. 당시 그 미국 대학생 오토 원병호가 이제 그 북한에서 억류됐다가 이제 숨지자 미국이 바로 금지 조치를 내렸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이제 구호 기관들이 북한에 가려면 이제 그 국무부 당국으로부터 이제 특별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요. 그 구호 기관에 따르면 짧으면은 5일 그리고 길게 걸리면은 그 승인을 하는데 한 55일이 걸리는 수도 있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제 17일 날 그 구호 기관들이 국무부에 들어가서 이 같은 것을 좀 빨리 해 주든가 좀 허용을 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 국무부는 19일에도 그 미국인들의 그 여행 이런 것은 하지 않는 것을 강력히 권고한다 이런 얘기를 했기 때문에요. 당분간은 이 같은 그 금지 것이 풀릴 가능성이 없고요. 다만 이제 구호 기관들이 어떻게 될지는 앞으로 이제 북한이 어떤 요청을 하는지 또 그 뒤의 상황과는 또 관련 있다 이렇게 보여지는데요. 당분간은 그렇게 쉽게 그 여행 금지 조치가 풀릴 것 같은 그런 그 상황은 아닙니다.
네.
지금 여러분께서는 뉴스 포커스를 듣고 계십니다. 이 프로그램을 다시 듣기 원하시는 분은 www.voakorea.com을 접속하시면 됩니다.
이번에는 아프가니스탄 문제를 다뤄보죠. 미군이 철수하자 이슬람 무장단체 탈레반이 15일 수도 카불을 점령했습니다. 미군이 아프간에 20년간 주둔하면서 2조 달러를 투입했다고 하는데 이 아프간 군과 정부가 싸워보지도 못하고 참 놀랄 많은 사람들이 놀랄 정도로 너무나 갑작스럽게 허무하게 붕괴가 됐습니다. 자, 이것을 이런 사태를 지금 어떻게 볼 수가 있습니까?
예, 사실 그 아프간 사태와 관련해서는 사실 미국 내에서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미국이 이제 70년대 베트남에 이어서 실패한 정책이다라고 하는 그런 비판이 좀 고조되고 있고요. 또 조 바이든 대통령의 철군 결정에 대해서도 미국 내에서 상당히 비판적인 여론이 높습니다. 그 아프간 사태에 대해서는 그 탈레반이 정부군을 상대로 상당히 공세적으로 나오면서 그 시점만 문제였을 뿐이고 아프가니스탄 정부가 붕괴되는 상황에 대해서는 미국에서도 그 사실 예측을 했었던 부분입니다. 다만 예측보다는 너무나 빠르게 갑작스럽게 정권이 붕괴되면서 미군과 또는 현지 아프간 주민들의 특히나 미국에 협조했던 관계자들의 안전 문제에 대한 이런 우려가 굉장히 높아지고 있는데요. 바이든 대통령은 미국의 이익이 되지 않는 곳에서는 싸우지 않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예.
사실 미국 내에서 상당히 논란이 있었던 문제입니다. 앞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지난 20년간 엄청난 비용과 또 병력 희생을 말하자면 무릅쓰고 미국은 아프가니스탄에서 이른바 국가 건설, 네이션 빌딩이라는 활동을 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렇지만 그 아프가니스탄이 특성상 사실 지역도 지역이고 또 그 아프간 내부의 극심한 부패 그리고 또 미국식 어떤 여러 가지 방식에 익숙하지 못한 상황에서 말하자면 미국이 전수하려고 했던 여러 가지 기술과 가치 이런 것이 제대로 스며들지 않았다는 것이죠. 이런 가운데 아프간이 상당 정도의 아프간 주민들의 또 그 지지를 뒤에 업고 계속해서 공세를 가하면서 결국은 지금의 상황이 빚어졌다는 것인데요. 여기에 관해서는 앞으로도 여러 가지 다양한 이제 분석이 나오겠지만 최종적으로 그 배경이라든지 의미를 확정하기까지는 상당한 기간이 걸릴 것이다 라고 전문가들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은 미한 양국이 16일부터 연합지휘소 훈련을 시작한 소식과 함께 한국의 광복절 관련 뉴스 그리고 아프가니스탄 사태 잠깐 살펴봤습니다. 지금까지 윤국한 기자, 최은기 기자, 진행의 노시창이었습니다. 뉴스 포커스를 마치겠습니다.
방송입니다. 안녕하세요. 백악관의 안주인들의 부지영입니다. 매년 봄이면 많은 관광객이 워싱턴을 찾습니다. 제퍼슨 기념관 주변의 호숫가를 분홍색으로 물들이는 벚꽃을 구경하러 오는데요. 워싱턴의 명물이 된 이 벚나무는 윌리엄 테프트 대통령 부인 헬렌이 처음 심었습니다. 백악관의 안주인들, 오늘은 27대 퍼스트 레이디 헬렌 테프트를 소개해드립니다.
1877년 헤론 가족이 러서포드 헤이스 대통령 부부의 초청으로 백악관을 방문했다. 백악관이 무척 마음에 든 헤론가의 딸 헬렌. 언젠가 백악관에 들어와 살겠다고 결심했는데 장래 대통령이 될 남자와 결혼하겠다고 마음먹었다.
네, 헬렌은 이렇게 소녀 시절부터 미국의 퍼스트 레이디가 되겠다는 꿈을 키웠습니다. 헬렌 헤론 테프트는 1861년에 오하이오주 신시내티에서 태어났는데요. 오하이오 주 검사와 주 상원의원을 지낸 존 헤론의 2남 8녀 가운데 다섯째였습니다. 헬렌은 음악을 무척 좋아했고요. 피아노를 또 잘 쳤습니다. 결혼하기 전에 피아노를 가르치기도 했는데요. 윌리엄 테프트와는 원래 집안끼리 잘 아는 사이였다고 머머스 대학 역사학과 루이스 굴드 교수는 말했습니다.
헬렌은 테프트 집안과 알고 지냈습니다. 서로 가까운 곳에 살았죠. 사실 신시내티시 사람들은 웬만하면 다들 아는 사이였습니다. 헬렌과 윌리엄 테프트가 1880년대 중반부터 사귀기 시작했는데요. 두 사람이 20대 중반쯤 됐을 때 일이죠. 윌리엄이 헬렌보다 4살 위였는데 헬렌에게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두 사람이 취미가 비슷했거든요. 사교 모임에서 어울리면서 토론회나 독서 모임에 함께 가곤 했고요. 같이 춤추러 다니기도 했습니다. 윌리엄 테프트가 몸집이 크고 나중에 살도 많이 찌게 되지만 상당히 춤을 잘 췄습니다.
헬렌은 꽤 고집이 세고 원하는 것이 확실한 여성이었는데요. 데프트는 헬렌의 의견과 생각을 늘 존중해줬다고 합니다. 1886년 6월 두 사람은 양쪽 집안의 축복 속에 결혼식을 올렸는데요. 결혼한 뒤 윌리엄 테프트는 오하이오주 판사로 일하면서 일에 만족해 했지만 헬렌은 아이를 낳아서 기르는 생활에 따분해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마침 테프트가 워싱턴에 진출할 기회가 생겼는데요. 노트르담 대학교 정치학과 페리 아놀드 교수의 설명을 들어보시죠.
President Benjamin Harrison appointed him.
벤자민 해리슨 대통령이 워싱턴 사법부에서 아주 중요한 자리인 법무부 송무 담당 차관으로 테프트를 임명한 겁니다. 대법원 소송에서 연방 정부를 대표하는 자리인데 테프트가 굉장히 젊은 나이에 그런 자리를 맡게 된 거죠. 법무부 송무 담당 차관으로 한 2년 일한 뒤에 고향인 오하이오주 신시내티에 있는 연방 순회법원 판사로 일했습니다.
그러다가 1900년경이 되면 연방 대법관 후보로 윌리엄 테프트의 이름이 거론되기 시작하는데요. 테프트의 오랜 꿈이 실현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아내 헬렌은 다른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요. 텍사스 대학교 역사학과 교수를 지냈고 현재 일리노이주 먼머스 대학 역사학과 초빙 교수인 루이스 굴드 교수의 얘기를 들어보시죠.
윌리엄 테프트는 미국 대법관이 되고 싶어 했습니다. 테프트의 아내 헬렌은 1886년 6월에 결혼하고 남편이 가능한 높이 출세하길 바라고 있었죠. 두 사람이 다 유명해지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길 바랐는데 그걸 좀 다르게 해석한 거죠. 윌리엄 테프트는 대법관이 되고 싶어 했고요. 헬렌은 남편이 대통령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한 겁니다.
1900년 1월 윌리엄 맥킨리 대통령이 보낸 전보가 테프트에게 도착했다. 중요한 문제를 의논할 게 있으니 급히 워싱턴으로 와달라는 거였다. 워싱턴으로 떠났던 테프트는 사흘 뒤에 몹시 침울한 표정으로 돌아왔는데 필리핀 총독으로 가라는 제안을 받았다며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고 아내에게 물었다.
Basically, I think the key moment when her influence
기본적으로 헬렌이 남편에게 가장 확실하게 영향을 미친 순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당시 미국이 1898년 스페인 전쟁의 결과로 필리핀을 획득했는데요. 테프트가 아내에게 필리핀 가는데 관심이 있느냐고 물으니까 헬렌이 그 자리를 꼭 받아들이라고 말한 겁니다. 헬렌은 테프트가 필리핀 총독이 되면 좀 더 큰 정치 무대에 진출하는 걸로 생각했습니다.
헬렌의 생각은 옳았습니다. 필리핀 총독을 지내면서 윌리엄 테프트의 이름이 미국인들 사이에 더 잘 알려지게 됐고요. 법률밖에 모르던 테프트는 행정과 외교 경험을 쌓을 수 있었습니다. 다시 먼머스 대학 역사학과 루이스 골드 교수입니다.
테프트 부부는 식민지 총독 생활에 꽤 잘 적응했습니다. 필리핀 사람들을 인간적으로 대했고요. 사회적으로 동등하다는 생각에 기반을 두고 대했죠. 테프트 부부가 필리핀 사람들과 악수하고 함께 춤추고 했는데 그런 일이 지금은 당연한 일처럼 여겨질지 모르지만 1900년대에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테프트 부부는 필리핀 생활에 만족했고요. 필리핀에서 인기도 꽤 높았는데요. 1904년에 별로 내키지 않은 마음으로 미국에 돌아와야 했습니다. 티어도 루스벨트 대통령이 테프트를 전쟁 장관으로 임명한 건데요. 하지만 이 일은 테프트에게 큰 행운으로 드러났습니다. 테프트가 전쟁 장관으로 일하면서 루스벨트 대통령의 큰 신임을 얻은 겁니다.
1908년 어느 날 루스벨트 대통령이 지그시 눈을 감더니 예언자 흉내를 내면서 말했다.
내 앞에 몸무게가 160kg이 나가는 남자가 있습니다. 이 남자 머리 위로 뭔가 어른거립니다. 대통령의 모습 같기도 하고 대법원장 모습 같기도 합니다.
대법원장, 대법원장이죠?
안 돼요. 대통령, 대통령으로 해주세요.
네, 대법원장이라고 답한 사람은 윌리엄 테프트. 대통령이라고 답한 사람은 테프트의 아내 헬렌이었습니다. 헬렌 테프트가 얼마나 남편이 대통령이 되길 바랐는지 잘 보여주는 일화인데요. 루스벨트 대통령이 테프트를 후계자로 점찍어 놓고 있었지만 헬렌 태프트는 루스벨트 대통령을 못 믿어 했습니다. 혹시 루스벨트 대통령이 3선에 도전하겠다고 할까봐 걱정했는데요. 다행히 루스벨트 대통령은 두 번째 임기를 마지막으로 물러났고요. 윌리엄 하워드 태프트가 미국의 27대 대통령으로 선출됐습니다.
1909년 3월 4일 취임식을 마친 태프트 대통령이 백악관까지 시가 행진을 하기 위해 자동차에 올라탔다. 일찌감치 앞에 나와 기다리고 있던 아내 헬렌. 냉큼 태프트 대통령 옆에 올라탔다.
Traditionally, the president-elect would go to the
전통적으로 대통령 당선자가 의사당에서 취임식을 하고 오면은 백악관에서 부인이 맞게 되는데요. 헬렌 태프트는 대통령과 함께 차를 타고 돌아온 첫 퍼스트 레이디였습니다. 그 뒤 모든 퍼스트 레이디들이 그렇게 해오고 있죠. 아마 그 순간은 헬렌 태프트의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순간 가운데 하나였을 겁니다. 남편이 대통령이 되는 모습을 지켜봤으니까 말이죠.
현재 먼머스 대학교 초빙 교수로 있는 역사학자 루이스 골드 교수의 얘기를 들으셨는데요. 골드 교수는 헬렌이 태프트 행정부 강요 임명 과정에서 큰 역할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헬렌 태프트가 어떻게 그 사람을 임명할 생각을 하느냐, 강요로 임명하면 안 된다, 그런 식으로 인사에 관여했습니다. 헬렌 태프트는 의사당에 가서 의회 논의 과정을 지켜봤고요. 의회 청문회에도 참석하고 대법원에도 가는 등 관심이 많았습니다. 백악관에도 변화를 가져왔는데요. 전임 퍼스트레이디 이디스 루스벨트는 사회활동 담당 비서를 뒀죠. 벨 해그너란 여성이 대통령 부인 비서실장 같은 역할을 했는데 헬렌 태프트는 자신만의 방식으로 백악관을 운영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사회활동 담당 비서를 두지 않았습니다. 제 생각에 별로 현명한 결정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처음 두 달 동안 헬렌 태프트가 너무 많은 일을 해서 뇌졸중으로 쓰러졌거든요.
네, 심각한 뇌졸중을 겪으면서 언어 능력에 손상이 왔는데요. 다행히 여름 휴가철이었기 때문에 퍼스트 레이디 활동에 큰 영향을 미치진 않았습니다. 가끔 딸 헬렌의 도움을 받기는 했지만 백악관 안주인 역할을 완전히 다른 사람에게 맡길 정도는 아니었는데요. 겨울에 다시 워싱턴 사교철이 시작될 무렵에는 많이 회복됐습니다. 루이스 골드 교수는 헬렌 태프트가 매우 흥미로운 퍼스트 레이디인데 별로 주목을 받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헬렌 태프트가 몇 가지 기여한 일이 있습니다. 먼저 워싱턴의 모습에 변화를 가져왔죠. 일본 정부가 기부한 벚나무를 심은 겁니다. 당시 워싱턴의 일부 영향력 있는 여성들이 벚나무를 워싱턴에 심으면 잘 자랄 거라고 주장했는데요. 헬렌 태프트가 그들의 의견을 받아들였고요. 일본 정부의 기부를 받아서 벚나무를 심었습니다. 지금 이 벚나무가 워싱턴을 워싱턴답게 만들어주고 있죠. 헬렌 태프트는 또 워싱턴을 미국 사교계 수도로 만들고 싶어 했습니다. 뉴욕이 아니라 워싱턴이 미술과 음악, 문화의 중심지가 되길 희망했죠. 몸이 아파서 제대로 일을 추진하지 못했지만 말이죠. 또 한 가지 훌륭한 음악가들을 백악관에 초청해서 연주회를 연 것도 헬렌 태프트가 기여한 일 가운데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1913년 헬렌 태프트는 그렇게 사랑했던 백악관을 4년 만에 떠나야 했습니다. 이어도 루스벨트 전 대통령까지 뛰어들어 3파전이 됐던 1912년 대통령 선거에서 민주당의 우드로 윌슨이 승리한 겁니다. 헬렌은 백악관을 떠난 뒤 남편이 예일대학교 교수가 되면서 한동안 커네티컷주에서 교수의 아내로 살았는데요. 1921년에 다시 워싱턴에 돌아올 기회를 얻게 됩니다. 남편 윌리엄 태프트가 미국 연방 대법원장으로 임명된 건데요. 윌리엄 태프트는 미국 역사에서 유일하게 행정부와 사법부의 수장을 모두 지낸 인물이고요. 덕분에 헬렌은 대통령 부인과 대법원장 부인 역할을 모두 경험한 행운의 여성이 됐습니다. 백악관의 안주인들, 오늘은 27대 퍼스트 레이디 헬렌 태프트를 소개해드렸습니다.
VOA 세계 뉴스입니다. 아프가니스탄 주재 미국 대사관이 21일 자국민들의 카불 공항으로의 이동을 금지하는 보안 경고를 발령했습니다. 대사관은 공항 출입구에 잠재적 보안상의 위협이 있다며 당국의 개별적인 지시를 받지 않는 이상 공항으로 이동하지 말라고 당부했습니다. 주 카불 독일 대사관 역시 탈레반 병력의 통제가 강화하고 있다며 자국민에게 카불 공항으로 가지 말라는 내용의 경고를 발령했습니다. AP통신은 미 고위 당국자의 말을 인용해 무장조직 이슬람 국가 IS가 아프간 내 미국인을 위협할 가능성 때문이라고 전했습니다. 이에 따라 미군은 자국민의 특정 지역에서 작은 그룹으로 모아 카불 공항으로 데려가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고 AP통신은 전했습니다. 또 당국자들은 IS의 위협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하진 않았지만 이를 중대하게 여긴다고 설명했습니다. 백악관은 지난 한 주간 미국인 2,500명 등 17,000명을 카불에서 대피시켰다고 밝히고 지난 24시간 동안 군용기와 전세기 등을 띄워 3,800명을 대피시켰다고 설명했습니다. 아프가니스탄 카불 국제공항 인근에서 공항으로 향하던 아프간인 7명이 사망했다고 22일 영국 국방부가 밝혔습니다. 지난 15일 탈레반이 아프간 수도 카불을 점령한 이후 수많은 사람이 아프간에서 탈출하기 위해 공항으로 몰리면서 극심한 혼잡을 겪고 있습니다. 사고가 발생한 21일에도 수천 명이 공항 입구로 한꺼번에 몰리면서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영국 국방부는 이날 성명에서 현지 상황은 매우 큰 도전의 직면에 있지만 우리는 최대한 안전하고 견고하게 상황을 관리하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카불 하미드 카르자이 국제공항에는 미국인과 아프간인들의 탈출을 지원하기 위해 4,500명의 미군 병력이 배치돼 있고 영국군도 약 900명이 카불 공항을 지키고 있습니다. 미얀마 군사정부가 2명의 지역 언론인들을 체포했다고 현지 언론이 전했습니다. 미얀마 군부가 운영하는 관영방송인 미아와디 TV는 21일 현지 매체인 프론티어의 칼럼니스트이자 미국의 소리 방송 BOA 해설자인 시초 아오민과 BBC 미디어 액션 소속의 프리랜서 제작자인 테테카인 등 2명이 15일 체포됐다고 보도했습니다. 시초 아오민은 반정부 세력을 지지하며 시민들을 선동하고 허위 정보를 유포한 혐의로 체포됐습니다. 테테카인 씨는 범죄 혐의자인 시초 아오민을 숨겨주고 국민 통합 정부를 지지한 혐의로 붙잡혔습니다. 국경 없는 기자회는 체포된 언론인 2명과 연락이 두절된 상황이라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사건은 미얀마 군부가 언론인에 대한 야만성을 보여준다며 미얀마 군부가 독단적으로 언론인들을 구금한 데 대해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습니다. 미얀마 군부는 올해 2월 1일 쿠데타를 일으켜 권력을 장악한 뒤 사회 불안을 조장한다는 이유로 언론인 수십 명을 체포한 바 있습니다. 허리케인 그레이스가 멕시코 동부 해안을 강타해 최소한 8명이 숨졌습니다. 또 다른 대서양 허리케인 헨리는 미국 북동부를 향해 북상 중입니다. 그레이스는 21일 오전 시속 200km의 강풍을 동반한 3등급 허리케인으로 멕시코 동부 베라크루스주에 상륙했습니다. 허리케인이 쏟아낸 폭우로 베라크루스주 22곳에서 홍수가 발생했으며 주도 할라파시에서만 최소한 8명이 사망했다고 현지 언론은 전했습니다. 그레이스는 상륙 후 열대성 폭풍으로 빠르게 세력이 약해져 현재 멕시코시티 부근을 지나고 있습니다. 국립허리케인센터는 폭우와 홍수의 위험이 여전히 남아있다며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국립허리케인센터에 따르면 해니는 현재 최대 풍속 시간당 120km의 위력으로 미 동북부 해안을 향해 북상 중입니다. 끝으로 날씨입니다. 북한 내일 차차 흐려져 낮에 서쪽부터 비가 시작되겠고 오후에 전 지역으로 확대되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10도에서 22도, 낮 최고기온은 23도에서 31도가 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북부 앞바다는 1에서 2m로 일겠고 서해북부 앞바다는 0.5에서 1.5m로 일겠습니다. 평양은 내일 흐리고 가끔 비가 내리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20도, 낮 최고기온은 29도 예상됩니다. 지금까지 VOA 뉴스 김현숙이었습니다. 8월 22일 일요일 VOA 저녁 방송을 모두 마칩니다.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다음 방송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